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서 2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사람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는 아마도 관점의 차이라서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아주 잘 나가는 핫한 교수 중에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예루살렘대학교의 교수가 세이피언스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은 분화,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좀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은 분화,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에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조금 복잡한 그러한 말이기는 하지만 오늘 제 설교가 이 발언하고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라리 교수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집안에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돈은 그러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편하면 된다는 말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면야 뭐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가난과 부족이 바로 그 근심과 걱정,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인들의 경우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만 자족하라고 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 그렇게 기뻐하거나 자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함과 불편 아니면 때로는 그 이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불필요한 죄책감마저 갖게 됩니다. 조건이나 상황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자족하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물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쩌면 그것보다는 이 물질의 부족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느끼는 고통들, 몸이 아파서 느끼는 고통들은 그냥 자족하면 된다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무겁고 힘든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저절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공돈이 100불만 생겨도 굉장히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아마 엄청난 부자들은 돈 100불 생겼다고 그렇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돈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대감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복권이 당첨되든 아니면 끔찍한 교통사고로 몸을 많이 다치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사건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지는데 복권이 당첨되고 나면 이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끔찍한 교통사고로 몸을 많이 다치게 되면, 그러면 이 기대감이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하루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채워져야 하는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즉 주관적인 기대감의 문제이기도 해서 행복이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여전히 조금 어렵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고, 돈은 없어도 마음만 추스리면 된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하라리 교수의 이런 분석에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라리 교수는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위험한 발언인가 싶기는 하지만, 향정신성 약물로 신경을 자극해서 도파민이나 혹은 세로토닌과 같은 화학물질의 상승만으로도 사람들은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행복감이 그런 쾌락적 감각이라면 누구도 행복감을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느껴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마약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감은 사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감각이지만, 그때 느끼는 그 쾌감과 그리고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느끼는 그 쾌감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들에겐 참 굉장한 릴리프가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행복감을 느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어떤 감각 자체를 행복이나 혹은 신앙의 성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고 펄펄 뛰면서 그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러한 그 쾌감, 아니면 그러한 그 시원함, 뭐 만족감, 이런 느낌들은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때로는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려는 심리적인 최면처럼 보이는 현상이 종교에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매를 맞고 사는 부인이 그 매를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맞다가 사흘 동안 매를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 그것을 행복이나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는 매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는데, 그나마 이번 주에는 잘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최저의 기대치에서 오는 위로?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하기도 어려워서 늘 배고픔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따뜻한 밥상을 대하고는 나는 재벌도 부럽지 않다고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런 게 인생의 행복이고 저게 진정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해도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따뜻한 밥상을 만일 한 달만 계속 대한다면 그는 아마도 감사한 마음이 인정받지 않을 것이고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적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대하는 그 따뜻한 밥상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자족하는 신앙인의 성숙이라는 말을 특히 매일 좋은 음식을 대하면서 아주 부요하게 사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먹을 것은 주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하라 아니면 평안하라고 말하던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상을 보는 것 같아서 좀 허전하기조차 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마치 어떤 그 이 대형교회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송로버섯으로 마리네이트한 고베산 소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이 삼겹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가난한 교회 목사에게 자족할 줄 알라고 많이 먹어서 좋은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허전하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건 불이하게까지 느껴진다는 말이죠. 아마도 제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이 종들에 관한 이야기, 노예들에 관한 이야기 말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목사님들께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용납하셨을까요? 불편함과 부당함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 노예들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인내와 또한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이 그들도 자유해져야 한다는 객관적인 조건은 채워주지 않은 채 주관적인 기대감을 낮추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건 기독교가 기득권의 횡포를 방조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도 이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형통하게 잘 사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항상 고난이 이어져 오는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악한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조리와 그러한 그 고난이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과 그런 인간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한 결과적으로 정말 의롭게 산 사람은 부자가 되고 악하게 산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런 보편적인 그러한 그 공식적인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현상처럼 보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저에게 있지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 있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은 사실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확증될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은 온통 부조리 뿐입니다. 그리고 불공평함들이 오히려 더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용납하신 것 같은 이 구절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구절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에 5천만 혹은 6천만 정도의 노예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노예들은 18세기, 19세기 미국이나 유럽의 노예들과는 달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 중에 30% 정도는 노예 출신으로서 그 당시에 노예들은 잠시 자기의 몸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므로 그곳에서 삶의 기반을 잡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나중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직업으로서 당시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 중에 그 부자나 혹은 고급 관원들이나 유명인들 중 노예 출신이 많았다고 말하므로 이 노예가 마치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인 것처럼 미화시켜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뷰티파이 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노예들도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언급된 대로 어느 날은 주인에게 잔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주인의 부당함, 요구에 억울함을 참아야 하기도 했던 사람들이고 어느 날은 인간 이하의 대우에 그 이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던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수모와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 어느 날 주인이 보내준 그 따뜻한 미소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들도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주지 않은 채 그나마 좋은 주인 만나서 편안하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하라고 기대치를 낮추고 필요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상대성에서 행복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때로는 불이해 보이기조차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냥 그 때로는 그것이 심지어는 그 기득권들의 횡포를 그냥 방조하기 위해서인 경우라면 더욱 그렇게 들릴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행복과 행복감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노예들이 간간히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그 행복감 때문에 그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기대치를 낮추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을 하거나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복을 주셔서 언젠가는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인간의 그 절망 상태에서 주어진 행복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고 뭐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것보다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한다면 저는 거기에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더라도 그렇더라도 이 기독교의 그 이 힘이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 종교의 힘이 단순히 그런 최면 현상으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단순히 그 정도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는 아니란 말입니다.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를 꼽아보고 아침에 마셨던 그 우유 한 잔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신을 수 있는 양말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자고 말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실제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상실감에 비할 때는 너무도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분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이 믿음이 없는 것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면 애를 쓰면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하는 이유는 그 다 잃어버렸어도 남은 것들 때문에 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른팔 끊어지고 왼팔 끊어지고 오른다리 끊어지고 왼다리 하나 남았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왼다리 남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것이 감사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상실감은 남아있는 것들을 그 컴펜세이트하기에는 너무도 큰 것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동부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재밌게도 자기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일 싫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특히 교인들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때 더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분은 30대 초반에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70년대에. 30대 초반에 미국에 이민 왔는데 이민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리고 이 30대 초반에 부인 혼자서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제가 옆에서 보았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살았는지 옆에서 보았어요. 정말 가난과 싸우기도 하고 그 실패감, 좌절감, 패배감,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저걸 살아낼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이나 버겁고 힘들게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이 남편을 데려가셨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30년의 세월이 지난 그때에도 그분은 늘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No thank you. 내 남편 돌려주세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남편 돌려주세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는 것들로 감사하자는 말이 그렇게 선뜻 마음속에 와닿는 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해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픔을 이기기는 어려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너는 부자가 될 것이야 라는 그러한 의미였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허전한 말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잃어버린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합력하여 이루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질 더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고난 끝에 성공과 출세를 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요셉의 경우는 그가 어떠한 환난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그가 어떤 형통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든지 그는 그 고향, 본향, 가나안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하나님은 그 선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요셉 그 후손들을 통해서 400년 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한 개인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성공하고 출세했는가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그런 가운데도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일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이 노예로 살고 있지만 언젠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인 디도서에서도 종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정말 차가울 만큼이나 준엄하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침에 나가서 매를 맞고 말도 닿을 수 없는 그러한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말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전제는 명백합니다. 인간은 애당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감을 느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고 그리고 그 후에 따라오는 심판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했든지 인간은 불행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120세까지 살려고 정말로 애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일 뿐이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감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라도 돈을 좀 더 많이 모아서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잘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때 느끼는 행복감에 인간이 거기에 안주할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은 인간은 정말로 불행해서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뿐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노예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도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천하를 소유한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불행합니다. 성경의 전제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일시적인 소망은 행복감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 만큼이나 절망적인 것인데 행복감은 마약을 해도 느끼고 성적 쾌감에서도 느끼고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도 사업이 잘 되어서 좋은 집에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도 행복감은 느낍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감을 원한다면 행복한 느낌을 원한다면 그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들이야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행복감에 안주할 때는 인간은 절망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뿐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불행하게 한대요. 그럴 리가 있나? 엄마가 너를 불행하게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자기는 게임을 할 때 가장 행복하대요. 게임을 할 때 가장 행복한데 엄마가 이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게임을 못하게 해서 자기 소원이 있다면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밥만 들여다 주고 그리고 게임만 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인간이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을까? 아니 자기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대요. 자기는 좋은 집도 필요 없고 좋은 차도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 게임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런 거 아니지. 그래도 좀 돈도 좀 벌고 그래도 좀 번듯한 집에서도 한번 살아봐야지. 싫대요. 그냥 게임만 하게 해달래요. 그러면 자기가 인생의 행복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면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이 아이가 게임에 빠져서 게임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결국 만약에 그 느낌을 원한다면 말입니다. 어떤 한 감각의 감정에 안주하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이만큼 인간은 불행해요. 좋은 집에 살아도 120살까지 살아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오는 그 심판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얻어서 천하를 소유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야말로 all of a sudden this death can snatch them away. 한순간에 다 없애고 뺏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간이 행복감에 안주할 때는 절망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뿐일 텐데 이런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죄이고 그 결과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행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체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불행해진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의 객관적 조건은 돈이 아닙니다. 돈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이 불행한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객관적인 조건은 생명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에요. 아니, 죽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느끼는데 안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생명을 붙들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고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만이 참된 정체성과 그리고 인간의 회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그 불행한 인간의 상태를 죄인됨이라고 불렀고 회복된 인간의 상태, 생명을 소유한 상태를 자녀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됨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 비록 현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아픔과 가난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아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결과 때문에,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말을 하죠.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말을 할 때 이는 단순히 누구나 사람들은 나쁜 짓을 조금씩 했다는 뜻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은 불행해졌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죄인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죄인된, 죄악된 행위들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야동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범했던 그 죄들이긴 하지만 성경이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당신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It doesn't matter what college you went to. It doesn't matter how much you make a year. It doesn't matter how gorgeous house you live in. It doesn't matter. You are doomed. You are eternally doomed. Do you know? It doesn't matter how famous you are in school. It doesn't matter. I mean, how wonderful potential you have. 얼마나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든지, 얼마나 똑똑하든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든지, you know what? You're hopeless. You're nothing. You die, and everything will be gone. 그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됨이라는 말을 단순히 무슨 나쁜 짓을 했는가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을 전도하면서 고등학생 때 제가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목사가 되기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헌신을 하고 저희 아버님은 교회 근처도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전도하면서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아버지, 제가 전도를 잘 할 줄은 모르니까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교회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야 돼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으면 가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저하고 같이 아버지 천국 가요. 그랬습니다. 잘한 거죠.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그러세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네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죄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될 어떤 거룩한 사명을 느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께 아버지는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술 취해서 들어와서 자고 있는 나를 발길로 찼던 거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가 엄마 손찌검 하려고 한 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정말 엄마 한 번도 안 때렸어요? 아버지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도 없고 아버지는 정말로 거짓말을 하거나 욕심을 가진 적도 한 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희 아버님께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버릇없는 무례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학년 때 아버지 술 취해서 하셨던 그 행동까지 그걸 다 끄집어내서 기억을 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희 아버님이 오실 때는 세상에 무례한 자식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전도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자꾸만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마치 아무 잘못도 없고 나만 꼭 나쁜 짓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하거나 아니면 언짢아하거나 무례하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독선적인 종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독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 독선에 많은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누구나 다 나쁜 짓을 조금씩은 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죠. 뭐 제가 알기로는 애나버에는 아마 그런 경우들이 없겠지만 LA에는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도 볼 수 있는데 뭐 지하철 아니면 큰 길가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도하는 분들 계시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저건 오히려 더 욕이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외치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율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은 저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효율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프라그마틱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의 속에는 항상 그게 정말 될까 하는 질문을 해요. 저렇게 전도해서 누가 믿겠어?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될까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그게 옳은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옳으면 안 돼도 해야 돼요. 우리가 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면 해야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효율적이든 아니든 열심히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일 수도 있어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다는 생각인데 다만 제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그 메시지에서 사람들은 뭘 들을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마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기독교가 좀 독선적으로 들릴 수 있다고 저는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는 말이 일정 부분 맞기도 하지만 예수를 안 믿었다는 사실이 프라이머리 코어스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가 지옥에 가게 만들었던 건 예수를 안 믿었다는 불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굉장히 심각한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이분이 사경을 헤매시는데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쳐요. 그래서 아무도 고칠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다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이분은 그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살릴 길이 없어요. 그런데 NIH에서 새로운 약을 하나 개발했어요. 아직 임상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틀림없이 살아요. 그 약은 그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은 당신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 약을 드세요. 그런데 이분이 안 먹었어요. 그 약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그를 죽게 만든 것은 우선적인 원인은 뭐죠? 약을 안 먹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병인가요? 당연히 병이죠. 그는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약을 안 먹었다고 죽였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약을 안 먹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함으로 그 병으로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술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자칫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꼭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죽이신 것처럼 보이면 기독교는 엄청난 독선이 되는 거라는 말이죠. 이런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건강하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번에 불로장생약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이 불로장생약을 먹으면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약 더구나 이건 공짜입니다. 이 약 먹으면 그냥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그 약을 소개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영생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니, 난 영생을 원하는데 그 약을 못 믿겠습니다. 당신이 그 약을 먹지 않고 영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만든 제약회사에서 언제 찾아와서 당신을 죽일지 모릅니다. 그 제약회사에서 당신을 죽일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이 약을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당신의 피에 일체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그 당신의 죽음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 나를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밤중에 제약회사 직원이 찾아와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약을 안 먹었다고. 이 경우에는 그가 죽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안 먹었다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그렇죠. 멀쩡한 사람을 찾아와서 그렇게 안 먹었다고 죽인 거잖아요. 현대인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를 들을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들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독선이에요. 인간의 그 이 절망적인 상태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가를 말하지 않고 굉장히 잘 살고 있고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안 믿는다고 했더니 죽여버리는 이러한 메시지로 받으면 기독교는 독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말하고 있는 대전제는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든 노예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천하를 소유하는 왕이든 아니면은 정말로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이든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그 행복의 객관적 자유를, 객관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감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행복감을 느끼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섭섭해할 만한 것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경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는데 누군가 비록 노예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기쁨과 감사로 살라고 했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단순히 기대감을 낮추어서 오는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감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인간이 야해 취급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 고난 중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하는 것으로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건 잔인한 일입니다. 저는 노예들이 아마 너무 억울해서 많이 울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했다면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들은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이제 좀 그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오실 겁니까? 이제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천국을 동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자 하면 억지로라도 웃을 수는 있겠는데 문득 찾아오는 다가오는 그 억울함과 불안함은 때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힘든 것은 그 고난 앞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초연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 성숙의 부재로 인한 죄책감, 이것이 우리에겐 더 큰 심각한 고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참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합니까? 왜요? 왜요 형제님? 저는 아직도 불안해요. 저는 아직도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도 저는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태어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장애인으로 산 셈입니다. 제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다가 고등학생 때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 다리 고쳐달라는 기도 4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고쳐주지 않겠다는 그런 그 확신을 저에게 어느 날 어느 집회에서 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서 한 집회에서 제가 하나님께 그 확신을 듣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난 널 강하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강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제 다리 좀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make me strong.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난 너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I'm not gonna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너는 나 없인 못 살아. 그 하나님의 그 깨달음,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 목사 되려면 너 나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될걸 하는 그 깨달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장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기도한 끝에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장애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고 오히려 더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때 장애 문제가 해결되어서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불편함은 생각보다 커요. 그 불편함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불편함이 때로는 저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주눅들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괜히 불필요한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런데 그냥 툭툭툭 걸어 올라올 수 있으면 저는 제일 좋겠어요. 그냥 저렇게 앉아있다가 노 목사님 이제 저로 소개하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냥 쫙 걸어 올라와서 이렇게 설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저 이거 들고 여기 걸어다니면서 설교하는 거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것들 사소한 것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저런 곳에서 오는 그 불편함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그 불편함 때문에는 짜증 그리고 그 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어떤 섭섭함들이 몰려올 때마다 오늘 밤에는 분노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한 번도 불행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데 그 불편함이 가져다주는 아픔은 커요. 사람이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불행하진 않아요. 그런데 가난이 가져오는 불편은 생각보다 커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 만큼 충분해요. 몸이 아파서 그래서 몸이 약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몸이 약해서 찾아오는 불편함은 크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노예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노예들이 내가 노예라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아마도 그들이 느끼는 그 불편함들 그 당하는 수모와 때로는 억울하게 맞았던 매와 어느 때는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날들을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느끼는 그 허전함들은 어쩌면 그들에겐 굉장히 큰 것이라서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고 주님 어서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들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그걸 정말 귀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행복감을 느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감을 느끼지 않아서 느낄 수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겁니다. 행복이란 어떻게 느끼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듯이 노예들이 노예의 신분에도 주인 덕에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잘 곳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들은 당연히 변화되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 조건을 바꿔주지 않은 채 행복감을 느끼는 것에서 만족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횡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들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인간들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행복감만 충족시켜줄 뿐입니다. 행복감에 사람들이 궁극적인 가치를 둘 때는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가능성을 포기했을 때뿐입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은 새로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생명,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권세가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하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난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끔찍하게 싫은데 그런데 그래도 견딜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 된 주인들에게는 노예라에서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이 그 안에 있고 결국은 노예제도의 폐지와 만민 평등의 그 주장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의 노예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준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도록 하라.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으로는 부당한 요구라고 저는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제자에게는 제자로서는 합당한 요구입니다. 노예는 노예로서의 신분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되어야 하고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책임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요구되고 있는 삶의 방식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지 잘 압니다. 나보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부정과 불의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았던 사람이 자녀의 신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공평하다 말하고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그래서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위안이 얼마나 힘없는 위안인지 잘 안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그나마 일할 것이 있고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자고 위안하며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대단한 사람들의 성공 앞에만 서면 그냥 쪼그라들고 초라해 보이는데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그래도 성실하라고 말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자는 말이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 잘 압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만 수십 년 동안을 20명, 30명 되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가난과 패배감에 시달릴 때마다 이게 결국은 주를 위한 헌신의 전부인가 싶고 그래서 결국 전부인가 싶은 그러한 그 이 사역자들에게 너무 많이 지쳐있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사역자들에게 그래도 조금만 더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곧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 이 허전한 기억 없는 약속인지 잘 알고 있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목회라면 성공할 것이라는 그 성공담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도 알고, 교인 수 많아지니까 머리만 복잡하더라고 한 30명 될 때가 제일 좋다는 그 말이 얼마나 태만한 말인지 너무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걸 노예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예들에게 참으라고 말하고 노예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노예들에게 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조건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지 않고 못된 주인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내 권리를 찾아서 그 주인의 것을 탈취하라고 말하지 않고 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오히려 착하게 살고 내 것을 훔쳤다 할지라도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 것이며 너에게 무례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할 것이며 너에게 온갖 교만을 떠는 그 주인에게도 너는 겸손하게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은 억울하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화가 나지 않는 상황이란 말입니까? 만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단순히 평생을 살면서 너는 노예니까 노예로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노예로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서 노예지만 노예로서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이거 억울해서 미치겠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그걸 참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이 단순히 지금 그렇게 하지만 내가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러면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내가 그 주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게 얼마나 열심히 살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너무 많이 좌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에게, 힘들고 버겁게 목회하는 목사들에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꼭 복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테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성장하고 다시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 말로 위로를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위로가 될까라는 고민을 해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아세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는 LA에서 9년 목회했습니다. LA 코리아타운에 한인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16개입니다. 코리아타운 안에 316개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한숨을 거두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원히 안식하게 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억울하고 힘들지만 주인의 것 뺏지 마세요. 성실하게 살아보세요. 이 성실하게 살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으니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okay. It is well. Because Christ is in us. Because we have eternal life through Him. 그게 가장 소중한 거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답이니까. 그러니까 You are okay. 감히 그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든지 아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불안한지 아는데, 얼마나 사는 게 버거운지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가 감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괜찮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소홀히 여겨서 그런 말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그걸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그냥 천국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괜찮아요라고 말한다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냅시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참아봅시다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저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디도서에서 이 교인들에게 당신 노예들에게 저는 그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건 그러면 복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래도 제자 아니니 우리가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제자 아니니 그러니 한번 견뎌보자 그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충족된 객관적 조건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말이죠 요즘 제 설교의 화두는 온통 살아냄입니다 제가 여기 이 도시 또 여기저기 여러 교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최근에 만나는 교인들 그리고 최근에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경험하는 아니면 제 마음에 잘 이렇게 와닿는 그 이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불안함이에요 두려움 그 삶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느끼는 단어가 있다면 지침이에요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정말 애를 썼는데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현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지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쩌면 그 지침이나 아니면 그 불안함들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이 위로 즉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그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거나 편하게 살 수 있는 노하우를 말하는 것이었다면 여기는 아무런 답이 없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점점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 얼마 전에 갔더니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이민 목회는 위로 목회라면서요 그래요 이민 목회는 위로 목회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래요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그분의 의도는 그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헌신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하나님 섬기라고 말하고 당신 그렇게 안 하면 복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 교인들이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민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떠나거나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데죠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교회 목회는 위로 목회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 중에 위로 목회 아닌 목회도 있나요? 어떤 목회가 위로 목회가 아닐 수 있을까? 그 위로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이 땅에서 복받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면 잘못이겠죠. 하지만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이 성실하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궁극적인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말고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위로하지 않고 뭘로 위로를 하고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결국 저는 모든 목회는 위로 아닐까 그런데 그 진정한 위로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한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한 위로가 아니라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으로는 위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에나본은 어떤가요? 비슷할까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불안하고 옛날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 말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말들일까요? 그럼에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이 저녁에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저는 그냥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다. 주님 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